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지난해 10월에 라임자산운용이라는 운용사가 운용하던 펀드에 1조 원이 넘는 환매 중단 조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또 한 번 5천억 원 넘는 규모의 세 번째 환매 중단을 또 통보했는데요. 이 1차, 2차 환매 중단 때 묶인 펀드의 가입액을 합하면 직접 피해액만 2조 원에 달하는데, 지난번에 DLF 사태에 이어서 라임 사태까지 요즘 사모펀드 시장은 그야말로 다들 불안하실 겁니다. 이들 사태 조사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는 물론 또 폰지 사기까지 드러났다고 해서 이 수익률 조작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불법 혐의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요즘 DLF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그제부터 자율배상에 돌입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서 오늘은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건지 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 요즘 사모펀드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월 17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부터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성주환 기자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통위가 열려요, 한국은행에서.
네, 그렇습니다.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지 관심인데, 시장에서는 그대로 동결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가장 많은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 10월에 연 1.25%로 이제 인하하면서 예. 현재 가장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뭐 이미 사상 최저 수준인 상황인 만큼 뭐 여기서 더 낮추기보다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것이 아마 대세인 것 같고요.
예.
물론 아직까지 저성장 또 저물가 우려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뭐 얼마 전에 KDI 뭐 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일부 경제 지표를 보면 좀 둔화 가능성이 좀 완화될 거라는 그런 것들을 시사하는 분석도 있었고요. 일부 경제 지표가 반등할 수 있는 조짐이 좀 있다. 뭐 이런 분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또 가장 요즘에 뜨거운 이슈가 부동산 그 시장에 대한 이야기라서 이 금리를 낮추게 되면 또 부동산 시장이 또 들썩일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인하 속도는 좀 조절할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많고요. 작년 11월에 그 금통위 회의록을 보면은 금통위원 한 명이 인하 의견을 밝힌 바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그 인하 의견을 이제 밝히는 금통위원이 두 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상반기 중에는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상반기 인하론이 조금 더 힘을 얻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또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사상 최저이긴 하지만 내릴 것이냐 말 것이냐가 고민이지
네.
올릴까? 이런 생각은 아직은 할 단계는 아니다. 그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아직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안 나오고 있고요.
사상 최저 금리이긴 한데 물가를 감안하면 여전히 금리가 높다는 거예요.
네.
1.25%가 뭐가 높아 싶긴 하지만
네.
물가는 그거보다 더 낮으니까 금리가 높게 느껴지는 거겠죠.
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른바 집값 대책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네. 이 지난달 12월 16일 날 발표됐던 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담겨 있던 거기에 이제 예.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후속 조치들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1월 20일부터 전세대출을 이제 받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적용되는 그런 규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에는 고가주택을 일단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고가주택 보유자라면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전세대출을 받는 것이 녹록치 않다. 그러니까 아예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예.
혹은 받더라도 그러니까 전세대출을 받은 다음에 고가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기존의 전세주택은 바로 상환을 갚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전세대출은 필요한 국민이면 다 받을 수 있는 전국민용이었는데
네.
이제는 서민용으로만 하겠다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아서 다른 주택을 사는
네. 뭐
그런 일은 막겠다라는 것이 이제 정부의 생각이고요.
심지어는 다른 주택을 갖고 있는데 그 주택이 집이 올라서 고가주택이 돼도
네.
그래도 이제 전세대출은 막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서 이 고가의 기준은 일단은 시가 9억 원으로 일단은 정부가 정했는데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시가 7억 원인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전세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일단 고가 주택은 해당되지 않으니까
전세 대출은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분께서는 아 나는 가능하겠구나 생각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그 7억 원짜리 집이 9억 원을 넘어서는 순간
네.
이제 이분은 고가 주택 보유자로 분류가 돼서
전세 대출이 회수된 후에 다시 안 나오죠.
그렇죠. 다음번에는 이제 만기 시점에는 예. 연장이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세 사셔야 되는 거죠, 그분은.
그렇습니다. 네. 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래도 만기 시점까지는 유지할 수는 있지만 즉각 회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만기 시점에 좀 뭔가 예. 대책을 또 세워야 되니까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겠어요. 내가 전세 준 집이 바로 길 건너 집이면 그냥 내가 이사 가서 살면 되는데
네.
또 그 집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그렇기도 하고
네.
은행이 그러니까 이분이 집이 몇 채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토부가 주택 보유수 확인 시스템
예.
HOMS라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은행이 정기적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고객의 그 규제 준수 여부, 그러니까 예. 주택을 갖고 있는지, 주택 어떤 주택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정부의 설명이고요. 이걸 통해서 은행이 규제 위반 사실, 우리 고객이 전세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네.
바로 대출 회수 조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뭐 즉각 회수 조치에 해당하는 사안일 경우에는 한 2주 정도 기간이면
네.
그 조치를 이제 진행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짧은 기간이니까
네. 2주 안에
상당히
회수가 되면
난감하실 것 같고요.
쉽지는 않을 텐데
네.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이 있으니까
네.
그 전셋집 뺏어 드릴게요. 그럼 하면 될 텐데
예.
이제 2주 안에 갚으라고 하시면 또 복잡한 일은 벌어지겠죠.
네, 쉽진 않죠. 또 거기다가 대출 회수 조치가 이루어진 그 해당 분은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예.
뭐 다른 주택 담보 대출이나 이런 것들도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집을 살 때에는 대출을 묶어놨는데 전세 대출이 계속 늘어나니까
네.
전세값 올라가고
네.
그러면 갭 투자 가능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또 물꼬를 막아야 되겠다는 뜻 같기는 합니다. 전세 대출이 이제 서민용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이야기 하나 해보죠. 자율주행차.
네.
이게 이것도 자율주행차도 등급이 있다면서요, 레벨이?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뭔가 이슈가 있는 모양입니다.
네, 레벨 이제 1부터 레벨 5까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의 수준에 따라서
예.
레벨 1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초기 단계, 초기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진짜로 자율주행이라기보다는 약간 보조 기능
예.
앞에 뭐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뭐 이렇게 알림을 해준다든지 그런 기능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오는 7월부터는 그 레벨 3 우리나라에도 레벨 3의 안전 기준이 도입이 됩니다. 레벨 3라고 하면은 이제는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네.
되는 그런 수준의 자율 주행의 그 단계거든요.
눈 감고 있거나 책 읽어도 되는.
그렇습니다. 레벨 네. 2까지는 운전자가 핸들은 잡고 있어야 되는데 레벨 3부터는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되는
네.
그런 이제 시대가 곧 열리게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자율주행차 얘기가 나오게 되면 항상 따라 나온 것이 보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때 과연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러니까 운전자한테 있느냐 아니면 이 차를 만든 제조사에게 있느냐라는
예.
또 논란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 업계로서는 자동차 보험 레벨 3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차 보험은 과연 이 해당 차에 대해서
거냐.
어떻게 산정하고 어떻게 측정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많거든요.
예.
근데 일단 관련해서도 우리 법에서도 아직까지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법에서도 지금 개정안이 나와 있긴 한데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만약에 자율주행차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단은 피해자한테 배상은 먼저 하고요.
보험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나서 누가 잘못인지를 따져야 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운전한 분이 잘못이냐
네.
아니면 이 자동차 만든 회사가 잘못이냐
네.
아니면 길거리에 있는 뭐가 센서가 고장난 거냐
네.
그럼 센서는 구청에서 달았을 테니까
그렇죠.
구청이 잘못인 거냐
네.
이 고민인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나는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눈 감고 있었어요.
네.
근데 사고가 났으니 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참 문제인데 일단은 뭐 만약에 그게 자율주행 차의 결함 때문으로 판명이 된다면 이제 보험사는 그 일단은 피해자한테 보상을 해줬으니까
예.
그거에 대한 다시 청구를 제조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일단은 현재 나와 있는 그 개정안의 내용인데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일단은 마련하는 차원에서 개정이 개정을 이제 시도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예.
보험 업계 입장에서는 이 보험료를 이제 아까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그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데이터가 일단 현재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그렇겠죠. 손해율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걸 처음에 만약에 누가 가입하려고 할 때
얼마를 받아야 될지
그렇죠. 얼마를 받아야 될지 예. 그거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 그 소비자가 내가 왜 이 정도의 금액을 내야 되느냐라고 이제 또 반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보험증서에는 사인하시고 보험료가 얼마나 될지는 1년 후에 후불 정산해 봅시다 그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불 보험제를 일단 도입하는 것을 보험업계가 검토하고 있다라는 상황이고요.
최저 몇십만 원, 최대 몇백만 원 이렇게 정해놓고 네. 그 안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면
네.
가입하는 분 입장에서는 이게 나중에 후불이면
그렇죠. 이게 일단은 뭐 특약 보험료 없는 특약 형태의 보험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알겠어요.
이후에 사고 조사에 따라서 운전자 책임이 드러나면 이제 또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청구하는 그런 방식일 텐데 뭐 추후에 손해율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청구를 하게 될 거고요.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얼마를 내가 부담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는 게 또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약간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좀 이거에 대한 뭐 갈등도 나타날 그렇네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비싸겠네요 처음에는.
네,
뭐 사고가 나면 자동차 제조사의 결함일 가능성이 높으면
예.
그 비용까지도 자동차 회사는 차값에 넣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많이 비싸겠네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율주행은 뭔가 기술이 등장할수록
네.
이과 전공자들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문과 전공자들도 많이 같이 따라와 줘야 되겠어요. 보험이라든가
네.
다양한 고민거리가 남아있네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한동안 잊혀졌던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네.
이게 배기량 속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1심
네.
어떻게 나왔어요?
네, 어제 1심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요. 일단 폭스바겐 아우디와 그리고 국내 수입사 폭스바겐 아우디 코리아죠. 여기서 이제 일부 차주에게 차량 한 대당 10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관련 판결이 뭐 처음은 아니고요. 작년에 두 차례 있었는데요. 작년 7월에는 매매 대금의 10%를 배상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작년 8월에는 이번과 똑같은 한 대당 100만 원을 배상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또 한 대당 100만 원이라는 판결이 나온 걸 보면 앞으로는 이제 한 대당 100만 원이 뭔가 좀 공식이 되는 알겠어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이 한 대당 100만 원의 기준은 일단 재판부에서는 재산상의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고요.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차가 사고 났더니 구입을 하고 났더니
네.
생각보다 신환경 차가 아니라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돼서
그렇죠.
내 마음이 많이 아팠다.
네.
거기에 대해서 피해 보상하라.
맞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판매사 제조사가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차는 친환경이고
네.
유로 5 그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충족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제 기망이다. 뭐 이런
그렇겠죠.
부분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뭐 차량을 보유하고 있거나 지금 그러니까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재산상의 손해는 인정하지 않은 게 재판부의 판결 내용입니다.
네. 이데일리 성종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줘.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이영훈 씨가 법인세의 세율을 낮추면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사업을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외국 기업도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면 우리나라 세율을 따라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우리나라 세율에 따라 세금 내고 나면 그걸로 끝이냐 이건데 또 반대로 외국에 나가서 돈 벌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법인세는 그럼 외국에서 한 번 내고 끝입니까? 이런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 기업은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우리나라에도 세금 내고 자기 나라 가서도 또 내야 되고요.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도 외국에 가서 사업을 할 때 거기서 돈을 벌면 그 나라에도 세금 내고 우리나라 와서도 또 내야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에서 와서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돈을 버는 우리나라 기업은 미국에도 세금 내고 우리나라에 와서 또 내야 되는데 그럼 기업들은 당연히 억울하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두 번 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와서 두 번째 세금 낼 때 미국에서 낸 세금만큼은 빼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 100억의 세금을 냈는데 우리나라 세법으로 계산해 보니까 120억을 내야 되는 세금이다. 그러면 100억은 미국에서 냈으니까 빼주고 20억만 추가로 내라. 이제 이런 고지서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요약하면 두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 어느 한쪽에서는 소속이 있고 어느 한쪽에서는 활동 무대가 있는 이제 그런 나라는 그런 기업은 두 나라 세율 중에 비싼 세율로 세금 낸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의 세율 중에는 비싼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법인세 세율이 싼 경우, 이제 낮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걸 또 내리더라도 외국 기업은 별로 달라지는 게 없겠죠. 예를 들어서 유럽의 법인세가 30%고 우리나라가 20%라면 어차피 유럽 기업들은 자기 나라 세율이 높으니까 결국 30%를 낼 텐데 그때 우리나라가 법인세율을 10%로 추가로 낮춘다고 해도 아무 변화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한국이 쌀 때는 내려봐야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요즘은 우리나라 세율도 꽤 많이 올라서 다른 나라보다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나라 세율이 관건이겠죠? 외국 기업들은. 그래서 그때는 법인세가 좀 올라가면 외국 기업들도 이제 계산기 다시 두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영차 영차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잠시 후 9시 5분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영차 영차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우리나라의 라임자산 운용이라고 하는 사모펀드 운용사가 운용하던 펀드 재산에 좀 문제가 생겼던 모양이에요. 계속 환매 중단을 발표하고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오늘은 금융정의연대의 김득의 상임대표와 함께 이 사건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지난번에도 한번 당했죠. DLF라고 해서 유럽 특히 독일의 국채금리가 어느 정도 내려가면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상품을 제대로 설명 안 하고 팔았다가 예.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해서 예. 보상도 하고 이제 한번 크게 홍역을 치렀는데 이번에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는 뭔가 큰 손실이 난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 1호 펀드, 2호 펀드를 판매를 중단을 해서 판매를 중단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환매 중단이라는 건 뭐냐면 예금을 찾으러 만기가 돼서 갔는데
돈 못 주겠다는 돈을 못 주겠다. 거죠. 우리 돈 없다 이거죠. 예.
그래서 예. 뭐 돈 없다가 아니고 지금은 줄 형편이 안 된다. 그래서 자산 가치를 다시 평가해 가지고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작년에 한 1조 1000억 정도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금감원이 여기에 대해서 회계 실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예.
작년 12월 달에 미국에서 있었던 가입했던 무역금융펀드라고 있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이
라임자산에서
가입했던
미국의 사모 채권 펀드에 운영하는 데에서 가입을 했던 게 그게 알고 보니까 펀지 사기였고
그들이 미국인들이
예, 미국 애들이
예.
펀지 사기를 했고 등록 취소를 해버리고 청산을 해버려요.
예.
그랬는데 더 문제가 된 건 그 1년 전에
예.
라임자산운용에다가 손실이 난다고 통보를 했는데 라임자산은 그걸 무시하고
예.
계속 자산을 펀드를 운용을 한 것들이었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맡긴 돈을 라임자산운용도 또 다른 데다 맡겨서 투자를 했는데
예.
거기에서 뭔가 손실이 생겼고 알고 보니 그들이 사기꾼들이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도 라임자산운용은 1년 동안 거기에 투자하는 펀드를 계속 운용하면서 소비자한테 돈도 받고
예.
문제 생겼다는 것도 감추고
예.
그랬다가 나중에 들통난.
12월 달 작년 12월에 이제 이야기가
아.
되고 여기 뭐 신한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같이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운용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금감원에서 보는 시각이고 신한금융 투자는 자기들은 아니다. 대출까지 해 줬는데 우리가 운용을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몰랐다. 지금 이런 상황에 있고
그러면
그게 터지다 보니까
예.
금감원이 전 펀드로 이게 지금 보면 처음에 문제가 됐던 펀드는 메자닌 펀드라든가 아니면 전환사채 이렇게 해서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기초자산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환매를 중단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였는데
라임자산운용이 초기에 팔았던 펀드는 그래도 이해는 되는 펀드였다 그 말이죠.
예.
예.
그랬는데 지금 미국 금융 같은 그러니까 금융 펀드에 들어갔던 것들은 이제 사기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 다음 펀드에다가 지금 운영을 주고 있는 게 펀드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독립해서 운영을 하는데 건실한 펀드조차도 이 부실 펀드에 있는 돈을 메꾸기 위해서 펀드 자금을 유입했다. 이런 의혹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일단 조사해봐야 알겠다.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상황이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불안해서 라임이라는 이름 들어가 있는 펀드는 다
가입을 하지 않고
해지하러 갈 거고
예.
다들 몰려오니까 일단 예. 스톱 시켜놨다는 거고요.
예. 환매를 중단하고 사실상 펀드론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죠.
조사는 좀 더 해봐야 명확한 팩트가 나오겠으나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렇다는 것인데
예. 어쩌면 금감원 조사보다 검찰 수사가 먼저 시작될 수도 있는 거죠.
듣고 나니 라임 자산 운용에서는 잘못한 게 맞는 것 같은데
예.
문제는 그분들 잘못한 걸 따진다고 해서 피해가 보상될 건 아닌 것 같고요. 거기서도 뭔가 돈을 어디 써버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실사를 해가지고 지금 뭐 70에서 40%까지 이야기가 나오던데
보상 비율이
이제 자산을 갖다가 건질 예. 수 있는 비율이
예.
이제 그거하고 무관하게 이제 판매사였던 은행 아니면 증권사에서 불완전 판매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적격성이라든가 설명의 의무 위반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부당하게 했다고 한다면 저 라임 그 DLF 사태 때처럼 금감원이 불완전 판매로 인정을 하고 배상 비율을 내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걸 못한다면 그것조차 완벽하게
네.
불완전 판매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라임 자산을 상대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언제 줄지 모르고 준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 지금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게 판매사들 즉 은행이나 증권사한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느냐가 다음에 이슈가 될 텐데
네.
지난번에 그 유럽의 국채 금리들과 관련한 DLF 문제에서는 상품 자체는 아주 심플한데 독일 국채가 얼마 이하로 내려가면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는 거고 그렇지만 않으면 수익률을 지킬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자세히 설명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건데 그 설명을 제대로 안 하고 판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투자자 성향 조작하고
판매 쪽에서 책임져라 하는 거였는데
예.
이번 라임의 이 문제는 이런 펀드입니다라고 설명을 다 잘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다르게 운용됐다는 거예요. 라임 펀드 안에서.
은행들이 그렇게 판매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판매사들조차도 저희도 아는 정보 충분히 다 설명해드렸어요. 그런데 다른 일이 벌어진 걸 저희 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하는 또 반박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럼 이제 지금 와서 하는 변명일 수도, 지금 와서 하는 변명일 수도 있고요.
예.
뭐 제가 만났던 피해자는 한 서너 명 정도 되는데 DLF를 가입하셨던 피해자들이 라임 자산 이 펀드를 같이 가입하신 분들이 계세요.
예.
그는 은행에 갔을 때 똑같은 예금이다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DLF에 1억 라임 자산에 1억 뭐 이런 식으로 분산해가지고 가입시켰던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건 저희들은 불완전 판매로 보이고요.
예.
설령 전문가한테 했다더라도 이 자산은 안전하다라고 라고 하면서 건전한 채권에 투입하는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처음에는 뭐 8개였다고 했다가 지금 보니까 다시 30개가 뭐 좀비 같은 기업에 투자가 돼 있다라고 이제 진실이 밝혀지다 보는데 그 과정에서 얼만큼 설명의 의무를 다 했는지 안 했는지가 은행의 책임 판매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위험 안 하다고 했으면 잘못인데
예.
위험한 건 위험하다고 하고 위험 안 한 건 위험하지 않다고 설명했지만
예.
위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 운용사가 뭔가를 잘못한 부분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국 국채에 투자하니까 안전합니다라고 해서 돈 받아간 운용사가 미국 국채에 투자 안 하고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도박을 해버리면
예.
그건 문제가 있긴 있지만 예. 판매한 사람도 라스베이거스에 갈 줄은 저희도 몰랐어요. 미국 그 국채라고 하니까 저희도 그렇게 전해드린 것뿐입니다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호하지 않겠는가 고민거리다 하는.
그래서 은행이 그러면 판매를 할 때 수수료만 네. 먹고 가는 거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처럼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할 때도 최대한 좀 등기가 있는가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알겠어요.
그냥 거간료만 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슈군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면 은행은 수수료만 챙기고 아무런 책임을 안 질 수도 있는 구조가 되는데 우리가 불량식품 팔았을 때 제조사만 판매하는 처벌하는 게 아니다. 판매사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이게 어떻게 번질지는 모르겠지만 알고서 했던 것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신한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사기의 공범이 될 수가 있고 이 수사 결과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건 100% 책임져야 되는데 불완전 판매를 하지 않고 완전한 판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판매사가 어떻게 돼야 되냐 저는
또 하나 이슈가
또한 이슈가 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판매 수수료 그렇게 많이 받고 한 1% 좀 넘게 받죠?
예, 예.
1.5%?
예.
그거 받고도 왜 확인 안 했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받아서는 확인 못합니다 하는 얘기도
우리 금융 같은 있고요. 경우는 오늘 이번에 DLF 조정 결정서에 나왔던 게
예.
올 3월에 DLF 그다음에 라임 펀드 이런 것들을 판매하기로 결정을 하는 회의를까지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은행의 네,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게 이렇게 운영된다면 다른 펀드들은 괜찮은지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 그것도 참 고민거리겠습니다.
예. 예.
금융정의연대의 김득의 상임대표였고요. 네, 손에 잡히는 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내일 주말엔 8시 5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